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자 오늘도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어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냐, 미련한 자가 되고 싶으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싶으냐, 불의하면서 살고 싶으냐, 선한 자가 좋으냐, 악한 자가 좋으냐, 우리 얘기할 때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역시 지혜로운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이 그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그 좋은 것으로 옳은 것으로 인정하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그것이 참 좋은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이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영광을 자기가 받고자 하거나 그리고 또 그것이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뭐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은 좋은 건데 그거를 내가 하려 할 때는 뭐예요? 내가 훌륭해지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좇아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말씀대로 산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마음 가져야 되고 그러한 자세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실상 하는 모든 그 행위, 방도와 그 때와 그런 것들을 다내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원하는 이기적인 걸 갖고 태어났고, 우리가 정말 내 속에, 내 얼굴에 뭐 묻었는지도 모르고, 내 내면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악을 갖고 태어났고, 또 하나님 앞에 높아진 그러한 그 교만함, 하나님을 없다 하고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그러한 그걸 갖고 태어났죠. 그 이기적인 걸 갖고 태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어리석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집과 그 우리들의 뭐라 그럴까? 나 잣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결코 버리지 않고 거기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사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면 악한 것이요. 정말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리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셔서 완전히 죄와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원래 지으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수 있게 하시고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셨어요. 대신 벌 받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음부에 가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지셨지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다시는 멸망하지 않고, 왜? 죗값이 이미 치루어졌으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죗값은 치루어진 거예요. 모든 인류의 모든 죗값이 다 치루어졌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믿으면 그내 죗값이 치루어진 것을 알게 된 것이요. 그것을 믿게 된 것이니까 이제 죄 있는 자로서의 정죄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받은 자로.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로서 이제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명의 법칙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인 나의 어떠한 잣대에서 들으면 내가 이제 아, 이 말씀 참 좋다. 이 말씀은 내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이건 나의 그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도록 지금 가르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보다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선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은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서 사랑해라 하면은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요.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도록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하면은 그냥 찬양하게 찬양을 주시고 감사할 그 여건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 감사가 항상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함을 즐길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정말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은 그 신령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요. 이 세상에 줄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써 받으려고 하는 것, 가지려고 하는 게이 땅의 재물이요. 이 땅의 권세요. 이 땅에서의 어떤 장수요. 이 땅에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예수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물론 주관하십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으로 가진 어떠한 재물과 어떠한 보화, 그리고 또 명성과 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져도 참 생명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하고 뭔가 다 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게 남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내게 구원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는 거는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틈탈 수 없고 죽음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는 말씀이지 이 세상에서 돈 벌라고 주신 아이디어도 아니고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의 칭찬받는 권세자가 되고 어떤 인격자가 되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도록 이렇게 정하신 그냥 법칙이에요. 원칙이에요.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슬기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지혜롭게 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슬기롭게 살기 원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근데 어떤 게 지혜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간섭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게 똑같이 들어도 똑같이 행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또그 동기와 목적 그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절대로 우리가 그 어떤 교훈이나 또 어떤 도덕적인 그러한 수준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그런 속 그들의 잣대에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내가 지으심을 받고 살리우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또 완전히 도말된 그러한 하나님의 이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장사시켜 주신 그것을 인정하면서 내 안에서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수 있도록 행하게 하심에 대해서 의지하면서 사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인 거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대속죄물 되시고, 화목죄물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다 사하여졌다. 거기까지는 다들 잘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수 있게 됐다를 잘안 믿습니다. 주인 되는 것 자체를 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아직도 내 몸의 주인이 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고, 나의 가진 모든 것에 다내 이름 쓰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집을 할 때, 제가 사실은 기도하는 집으로 하려고 무슨 사역을 이런 사역 해야지 저런 사역 해야지 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교회에서 교역자로 일하다가 탈진해서 완전히 쓰러진 후에 예배를 주일날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자연히 제 있는 자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예배자시요. 저는 예배를 드리는 자니까, 예배 받으시는 분 앞에 제가 예배자니까, 그렇게 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주일도 물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제가 한 1년을 외출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 내가 성산으로 인도해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준다였어요. 그래도 맨날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교회 인도해 주세요였어요. 어디 우리가 가야 될지, 제가 가야 될, 저희 부모님들과 제가 가야 될그 교회,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다니던 교회들을 다 보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는 집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들의 예배를 여기서 받아주는데, 니들이 어디를 가도 괜찮지만, 여기서 받아주는데, 니들이 그렇게 꼭 어디를 간다고 두리번거려야 되겠냐?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제 그 말씀을 주심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내 주인, 내가 주인이니까 집주인의 문패를 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야 되나, 또,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고, 이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사역, 저희들의 삶의 그 예배 처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한, 이름 명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는 그 주인의 이름을 쓰지요, 뭐든지. 집주인이 누구냐 묻죠. 그럼 나의 몸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내 눈의 주인이 누구고 내 손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어야 되고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 아는데 그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분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냐. 주인하고 종이라는 건 다른 거지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출처라는 거는 다른 거예요. 내가 출처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출처가 돼야 우리가 은혜예요. 은혜를 받는 거요. 영생을 받는 거요. 주님의 능력을 받는 거요. 주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거요. 주님의 마음이 부음받은 거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앞에 합한 거와 모든 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다름질해도 우리는 기껏해야 발돋움질하고 손 기껏 뻗치는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분이 나를 살리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하나 돼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나와 하나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나를 짜고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말씀이 내 삶에 엮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딛고 사는 것이요. 말씀을 비춤 받아서 우리가 아는 것이요. 그리고 말씀을 지시 따라서 우리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고민과 우리의 궁리 아니면 옆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성령을 좇아서 말씀 위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게 그런 삶이에요. 너와 내가 하나 됨.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됨.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근데 내가 먼저 주님한테 들어가요?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주님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오는데. 뭐라고 믿어요?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음부터 내가 주인 행세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 읽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어떠한 직책으로 사람들이 정말 경건한 기독교인이라고 칭찬을 들어도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부담 삼지 말고요. 또 말씀을 이렇게 내가 잡고 내가 하겠다고 그러고 애쓰지 말고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리고 정말 오늘도 실수 없이 조금 더 잘못하시지 않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가 뭔데요? 성경에 이런 말써 있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이렇게 하셨다를 우린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신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안에 하셨어를 우리가 증거해야 우리가 그 증거가 되잖아요. 내가 보고 만지고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안에도 그 주님 계셔서 너 안에도 그렇게 하셔 하는 거를 그 사람한테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아기로 태어났는데 먹고 자고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자라서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됐다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도 이제 자라면 그렇게 돼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주님을 체험함으로써 말씀을 체험함으로써 우린 다른 사람한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삶이 정말 어떤 거라는 그 열매를 가져야 남한테도 나누어 줄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써주시기는 했는데, 삶에서는 역사하시지 않더라. 그러면 곤란하지요, 진짜. 우리 13절 봅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 그것은 분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분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참이요, 우리의 것은 지금 있는 것 같으나 보이는 것 같으나 사라지는 것이요, 변질되는 것이요, 정말 날라가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잔뜩 가진 것 같고 아주 큰것 같고 화려한 것 같아도 어때? 때가 지나가면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그게 누구 것이 되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져요? 그렇잖아요. 아까 이름 얘기했으니까 저긴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살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미국을 가야 되겠는데,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그냥 교단에다가 헌신을 했더니 교단에서 안 받았어요. 교회에다 헌신을 해도 안 받았어요. 그래, 어느 형제,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 그 이제 지체한테, 여기 집에서 그대로 우리가 그 교회를, 집을 개방해서 한 4년 동안인가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걸 하게 해줬어요. 제가 토요학교를 시작을 했더니 주일날 이제 전도 집회를 하게 해서 그렇게 전도서처럼 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집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다. 응? 계속해서 여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찬양이 드려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가 와서 그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다가 이름 지어서 여기는 내 땅, 이 집에다 이름 지어서 여기는 내거 이렇게 하는 거가 어리석은 자의 하는 짓이라 하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다 지으신 거를 사람이 맘대로 내거네거 하고 내 나라 네 나라 하면서 지금 서로 싸우고 그것 갖고 동거래하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빈몸으로 태어나서 다 그냥 가는 건데 다내거내거 하고 거기에다가 머리 박고 투자하고 그거에다 온통 자기의 그 뭐랄까 힘 삼는다 그럴까 자기의 만족을 삼고 그리고 그것이 부의 힘의 어떤 표징처럼 큰 나라, 큰 집, 큰 땅, 뭐 넓은 땅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리석은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사는데 내 이름 거기다 붙이지 않고 내 이름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가는 곳곳에서 예수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고 내 이름은 거기에서 다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내 이름은 태어났다가 죽어서 무덤에 가서 박힐 이름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나는 무덤도 이 땅에 남기고 싶지 않고 내 이름은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직 내가 살았다, 내가 이 땅에 있었다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길 원하는 이제 그 소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것만 기도하고 또 사실 지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세상의 것을 그렇게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이 땅에 왔다가 지나가는 안개 같은 거예요. 지금 분명히 있지만 해가 뜨면 거쳐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져요. 그러나 내가 있었다 하는 거에 존재의 의미는 뭔가? 그거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린 있는 거거든요.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존귀 여기심을 받고 내가 죽어도 그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 여기심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의인은 복이 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들의 계속 칭찬받는다, 높여진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존재 자체는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은 이어져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건 성이 아니고 이름이 아니에요. 성은 어디서부터 생겼고 또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잘 몰라요, 그건. 옛날엔 성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전해주면은 그 전해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요. 왜? 믿음의 주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작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없어져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믿음이 전해짐으로써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지금 예수 전하는 삶이에요. 그게 뭐 예수 믿어라 믿어라 하는 말하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모든 이들의 구세주시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며 모든 이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나눠줄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그분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기는 나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를 위해서 있는 거지. 주님의 은혜는 공기처럼. 것 같아요. 들이마셔야 사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그 오는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은 있어야만 살고, 그걸 들이마셔야만 살고, 그걸 먹고 마셔야만 사는데, 나만 먹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떡, 생수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거를 먹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으면 생수처럼, 그 샘물처럼, 그리고 강물처럼, 바다처럼 흘러 넘친다. 흘러 넘쳐서 나눠줘야지 내가 바가지를 팍팍 긁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애써가면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잔이 넘친 아이다가 나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있으면 단 샘물에서 단물이 나오는 거고, 쓴 물이 있는 샘은 쓴 물만 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미련한 말만 하는 거고, 지혜이신 성령님, 지혜의 영이지요. 예수님 안에서는 뭐예요? 단물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생명의 샘이 나오고, 거기에서는 생수가 나오고, 거기에서는 나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먹고 마시는, 그거를 또 들어서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말을 하고 생명을 전한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요, 남을 죽이는 자 됐으면 좋겠어요. 남을 살리는 자 되면 좋겠어요. 남을 세우고, 남을 살리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 우리 사는데 가장 뭐 의의 있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할 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시고자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나를 축복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것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행복하게 하시고자, 그들을 축복하시고자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만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그냥 다 데리고 가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해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으리니, 성령이 임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증인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은혜 안에 있도록 축복하시려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전달하는 지금 통로인 거예요. 그런데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다. 어린 아이가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날 때 악을 갖고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이기적인 걸 갖고 태어나고 자기 그 영광, 자기 욕심, 자기 정력대로 살려고 하는 그 제멋대로인 거 갖고 태어났어요. 하나님 없다 하고 무시하는 거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주는 게 뭐냐? 채찍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하자면은 끊어줘야 되는 걸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대로 자라게 하면 안 된답니다. 근데 사람이 나 건드리는 것처럼 싫은 게 없는 거예요. 나 건드리지 마. 나는 내 거니까 죽어도 건드리지 마. 내가 아플 거야. 내가 다칠 거야. 내가 그래야지 깨달을 거야. 아니요. 그래야지 깨닫는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말씀 듣고 깨달아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물론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도 건지시고,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건지시고, 길을 잃어도 찾아주시고, 또 탕자가 돼도 돌아오길 기다리고 돌아오면 환영해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길을 잃기를 원하시고 탕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 있어요, 항상. 죄 짓지 말라가 먼저 있어요.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올 길이 우리에게 지금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련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근데 미련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암덩이 같으니까. 그 미련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옳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가는 그러한 거죠.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미련하고 악함을 뭘로 하나님이 끊느냐? 채찍으로 끊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때리고 만지시고 그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셔. 병 주고 약 주고 하셔. 아니요. 하나님은요, 때리신다는 말이 우리가 죄를 짓는 죄를 끊어내신다는 얘기지 우리를 학대하신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병은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 병이 안 들도록의 그 길, 병이 들지 않도록 하는 그 길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좇으라, 내 안에 거하라. 그게 병안 들고 살수 있는 거예요. 죄안 짓고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떠났기 때문에, 다른 길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고, 고쳐주시기 원하고, 구원하시기 원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 그분이 우리에게 병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 것도, 우리를 버리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 용광로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기 때문에 그래. 불순물이 제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구하고, 잡았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거기서 떨어져 가요. 사람들이 가진 게 많으면, 가진 게 많을수록 걱정도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배고픈 사람은 딱 먹는 거 하나밖에 생각 안 하고요. 숨쉬기 어려운 사람은 이게 지금 숨 쉬는 거한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거 있는 거 당연하고 할수 있는 거 당연하면 거기에서 안 되는 거뭐몇 가지 아니면 이게 없어질까? 이게 뭐가 뺏어갈까? 그 두려움 속에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은혜 받았다라 그래. 근데 왜 극한 상황까지 가야 되냐? 그게 하나님 뜻이냐?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서라도 하나님 만난 거는 은혜지만, 그러나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극한 상황까지 우리를 끌고 가셨다는 건 오해입니다. 극한 상황까지 간건 자기지요. 왜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가 말씀대로 내 안에 거해라. 매일 천국 잔치를 하며 매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맛보며 매일 기쁨과 감사의 잔이 넘치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하길 원하지 않아요. 인생이 고생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상처 주시고 먼저 병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병이 들고 상처를 받았으니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죄짓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병든 것도 고생하는 것도 뭣도 다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 저질러 놓고서 또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뭐 은혜 베푼다 그래도 그게 무슨 축복이고 그게 무슨 은혜예요. 병을 줬다 원인 제공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정말 책임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악과 고난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심판은 언제든지 옳습니다. 공의롭습니다. 근데 그분의 심판은 지금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고 선은 없대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죽어 멸망하도록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갖다 준 거예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고, 우리를 죄를 죄로 알게 하고 깨끗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이 길이 내 길이니까 이리로 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 저지른 우리의 그 뒷거짐만 이렇게 수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아니, 죄 짓지 않고, 그리고 그 병들길, 함정이 파져 있고 올무가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 먼저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벽에 부딪히고 함정에 빠져서만 하나님 부르짖지 말고 매일매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을 우리가 원해야 돼요. 내 멋대로 살아보고 나서 깨닫고, 그러면 우리 등에 맨날 채찍이 있어요. 뭐가 맨날 아픈 것 같고 맨날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이 일을 먼저 저질러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거는요, 내 어떠한 잘못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겪는 고난 같은 거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살리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냄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고난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죄 없는데도 받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을 기뻐했다는 거는 자기 잘못이나 자기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고자,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주고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자 자기가 받아야 되는 그러한 고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이에요. 그것이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성령으로 인해서는 이게 무슨 고난인가를 알고 있고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슬퍼하거나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돌 던지고 나를 죽이려는 자를 또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하는 그 중보와, 그리고 오히려 나를 저주하고 나를 환란의 핍박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내 생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삶 속에서 참 내가 이해도 안 되고 왜 이걸 겪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그냥 느닷없이 뺨을 맞거나 느닷없이 뭐를 피해를 입는, 그리고 저주를 받는, 침뱉음을 받고 그 억울함을 받는 그런 일들 있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요.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예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요? 그렇잖아요. 내 뺨을 맞는 일이 없다면 또 다른 뺨을 내미는 그러한 일을 언제 찬스가 있어요? 그러한 일을 겪을 때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시고 하게 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또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증인된 삶의 찬스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건 말씀대로 삶으로서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오직 아버지 하라는 것만 하고 하라는 말씀만 한 거기에 나타내는 거야. 예수님도 하라는 그한 몫만 했는데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가 몸 전체 일을 하려고 그러고 전체 거를 관할하려고 그러고 세상 모든 거, 교회 모든 거, 모든 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야.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삶 속에서 내게 맡기신 그 조그마한 것에 충실할 때, 그것에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임할 때에 그 작은 게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라 그게 큰일인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큰일이 큰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큰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맨날 조그만 일만 하는 것 같아도 큰 집을 짓는 데에 조그만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혼자 열심히 크게 지어봤자 우리가 지은 집은 빤해요. 지금 높은 건물이 아무리 세워지고 넓은 그러한 건물이 아무리 세워져도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에 비하면은 그거는 그냥 성냥갑집만도 못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뭐 20, 30년만 되면 지금 갈아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전에 다 부시고 갈아치는 그런 건물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집에. 거기에 내가 무엇인가에 지금 역할이 있다는 거. 그거는 영원히 남는 거.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냐,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더해가고 지식을 더해갑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를 거부하니까, 지식을 거부하니까 계속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리고 그것은 남에게도 독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다. 사람들이 왜 부를 찾느냐면 그것이 나를 살려주고 내게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그들의 그 울타리가 되고 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그 가난 때문에 죽는다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부를 쌓아놔도 그것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돈은 우리의 힘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설 수가 없고 그것 갖고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훨씬 해롭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말하자면은 재물을 의지하면은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지금 재물을 의지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하고 이 땅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내 맘대로 살고 천국만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소자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악인도 다 죽지 않고 모두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제멋대로 사는데 그냥 무조건 죄가 아니라고 괜찮아라고는 안 하시는 거예요. 죄하고 타협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민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생각 하나 딱 떠올라도 이게 하나님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민감하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서 고개 떠오른 순간 뭐예요? 그 뿌리가 악이고, 그 뿌리가 불신이고, 그 뿌리가 우리가 벌써 죽음이 온 거거든요. 죽음의 병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자꾸 우리에게서 재해내시려고 하는 거야. 그것이 다른 이 세포들을 점점 점점 자기만 죽는 거 아니라 다른 세포들도 죽이니까. 죄의 전염성이라는 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이 사람이 돈 가지면은 옆에 사람들 다 모여 다 부럽고 나는 왜 가난해? 저 사람은 왜 저래? 벌써 거기에 돈에 대해서는 얼마나 다 민감한지 몰라요. 유행이나 남들의 그거 왜 그래요? 자기가 제일이 되고 싶어요. 제일 부자가 되고 제일 높아지고 제일 높아지고 다 제일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열등감 갖고 그렇지 않아서 참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속에서 무기력 중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만큼 자기의 잣대가 높기 때문에 된 거예요. 장애인들이나 그 저기 어려운 정말 몸이 약하거나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에서 조금만 움직일 수 있어도 돌아놓을 수만 있어도 응? 천장만 보고 있던 사람이 정말 돌아놓을 수만 있어도 감사하고 잔치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당연한데 내 원하는 거안 되는 그러한 것. 그럴 때는 은혜를 누리고 감사할 게 아니라 늘 불평이고 내가 그것을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책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리고 열등감을 갖고 스스로 무기력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기력증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대학 나온 사람 많잖아요. 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는데 할수 있는 거 너무나 많거든요. 남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거 얼마나 할게 많은데,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할게 없다 얘기해요. 그러고서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사지 모든 것은, 아니, 내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은 주의 것이면,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어요. 작은 일을 우리가 하면, 그 작은 일을 주님 안에서 하면 그것이 큰 일이라 그랬습니다. 남을 살리게 돼요,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안 먹는 자식들 그냥 숟가락 들고 떠다니지만은 굶어 죽는 사람에게는 외면하잖아요. 내가 외로워, 외로워하면서 외로운 사람을 찾아서 내가 벗이 돼주고 내가 식구가 돼줄 생각 안 하잖아요. 배가 불러서 배 두드리고 살찔까봐, 응? 저거 하면서 지금 굶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찾아갈 생각은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붕 떠서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은 이웃을 주셨습니다. 형제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돌보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이, 과부와 고아들이 환난당할 때 그를 돌보는 거라 그랬는데, 누가 과부고, 누가 고아고, 누가 환난을 당하는지, 무슨 고아원, 양로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안 가도 우리 이웃에 있고, 우리 친족 속에 있고, 또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과부사정 과부가 안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정말 서로 사정을 아는 사람이 이혼한 사람들, 또 아이들이 죽은 사람들, 또 무슨 몸이 아픈 사람들, 그 가정적으로 어떠한 상황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은 다 우리에게 뭐 그러한 동료를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웃이 될수 있는 그러한 자리예요.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자들이 항상 피해자고, 여자들이 이렇게, 뭐 지금 아직도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렇겠지만, 요새는 부인들한테 맞고 사는 남자도 많고, 쫓겨나는 아버지들도 많지요. IMF 때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집이 있는데, 가정이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노숙자가 됐어요. 돈 벌어오지 못하는 남편과 아버지는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러한 가정. 그 남자는 정말, 어? 돈 버는 기계같이 종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런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을 감싸줄 사람들.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 아픔을 알고 그 사람이 눈에 띄고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이 내게 느껴오는 그런 거는 같이 겪은 사람은 안다고요. 근데 같이 겪은 사람들끼리라도 그거를 돌볼 마음이 없으면 거기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치유받고 자기가 행복해지질 않으면 나눌 게 없잖아요. 서로 아픈 사람끼리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주님으로 인해서 부여하고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롭고 주님으로 인해서 능력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나눌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린 그냥 통로니까. 주님은 병자들을 원하시고 그 소외된 사람들을 원하시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는 분이거든요. 갇힌 자를 생각하고 눈먼 자를 생각하고 앉은뱅이를 생각하는 분이지. 큰집 다니면서 얻어먹거나 그들의 어떤 힘을 빌리거나 그들에게 의지하거나 그거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럼 나는 누구를 찾고 누구를 구하는가? 우리는 가난하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부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진 재물이 우리의 경관성 아니에요. 우리의 경관성은 주님 자신이에요. 우리의 부요가 되시고 우리의 경관성이 되신 주님. 그분은 그 부요 속에 그성 안에 모든 인간을 다 품고 모든 인간을 다 부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안 그래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참이 말씀 전 좋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근데 그 사람도 의인, 악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소득이, 모든, 아니, 수고함이 다 생명의 열매를 낳아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살아요. 그 수고함이 헛되지 않아요. 그런데 악인의 소득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 인간적인 걸 하면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쌓아놓는 것 같지만 그거는 결국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그거 잊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거 잊어버렸어요. 어떤 일본 형제가 그첫 월급을 받아서 전부 다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어머니 날 여태까지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의미로 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여튼 줬더니 그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기한테 주는데 뭔가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것처럼 아주 자랑스럽게 줬대요. 그래서 받긴 받았는데 애가 조그만 어른네가 그렇게 했으면 아마 잘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장성한 아들이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건 참 인간적으로 보면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했으니까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엄마는 그것보다는 뭐 연태까지 그렇게 키운 게 당연하고 그렇게 들어간 건 생각 안 하고 정말 뭐라 그럴까 내가 벌어서 엄마한테 이렇게 주는 것이 감사하기보다는 자기가 뭔가 공로같이 잘하는 것 같이 이제 한 것이 엄마한테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똑같이 드려도 내가 벌어서 드리는 거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한테 십일조 바치고 하나님한테 아니 그거 월급 전액을 다 바쳤다 그래도 내가 연태까지 살아오고 내가 지금 생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살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모가 그거 수고하고 키워서 자기가 지금 어려서부터 그 정말 월급 받을 때까지 일할 때까지 키운 거거든요. 그런데 월급 한번 받아서 줬다고 그게 다 갚아져요? 물론 부모는 갚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 보고 갚으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엄마도 아들의 행위는 기특하지만 그 아들의 마음이 뭐라 그럴까? 섭섭했던 거예요. 섭섭했다고 그럴까? 우스웠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우스울지. 십일조 했다고 하나님한테 드릴 거다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랑을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사랑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돈 받고 좋아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우리의 힘과 목숨 다해서 그분 사랑하기를 원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곁에 있으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바라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냥 나와 함께 하리라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거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신 거고, 그 유익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벌 받고 그걸 다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생으로 살리시고자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뭘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선 계명 지키는 걸로, 순종하는 걸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키는 걸로 나타나요. 사랑하는 거는 함께하는 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이래저래 뭐해서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이 그러할 이유와 변명이 다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에게까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외롭고, 스스로 슬프고 스스로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 사랑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삶은 즐거운 삶이며 사랑하는 자는 얼굴에 생기가 있고요. 사랑하는 자는 행복해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세요. 근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생기 써지고 내 잔이 넘치나요. 무슨 그분이 나를 건강하게 해줘서, 나를 높여줘서, 나를, 이렇게, 뭐라 그러나, 많은 재물을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삶 속에,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고, 나도 사랑해요 하면서, 그 사랑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주신 거예요. 내가 사랑을 못해 탈이지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이래서 사랑 못하고 저래서 사랑 못하던 사람을 이래도 사랑할 수 있고 저래도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소득을 가져도 결국 죄 짓고 죽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수고함,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것은 모든 것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 정말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큰 열매인지 몰라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을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생명길을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하고 있으면 그게 생명길이에요. 이길 갈까 저길 갈까 할거 없어요. 나의 생명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버리면 어떡하냐? 징계를 버리면 어떡하냐? 그릇간다.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가 딴길 가면 안돼 하고 하시는 게 징계예요. 길을 몰아주시는 게 징계. 우리는 자꾸 딴데 갈라 그러니까 뭐야? 딴데 가지 말으라고 나 쫓아와 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것이 징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 뭐 하는지 어디 섰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파야 알고 뭔가 와야지 우리가 반응하고 아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만 할때 빨리 알아차리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는 모르지만 한번 실수에 한번 어떠한 징계에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그리고 두번 다시 그걸 계속 안 해야 지혜롭게 살아요. 몸에 풍이 오는데 중풍이 드는데 중풍이 하루아침에 오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럽니다. 파도처럼 조그만 것들의 징조가 계속 있대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징조가 항상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다 그래 그러고 가다가 이제 왈칵 걸리는 거예요. 쓰러지게 되고 중풍이 오게 되고 무슨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만심이 몇 가지 우리의 자만이 이렇게 겹쳐가다 보면 그게 큰 열매를 낳게 됩니다. 아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데 우리의 매일의 삶에 조그마한 그러한 그 불성실이 조그마한 우리가 그 두리번거림과 딴 마음 품는 것이 우리의 삶에 결국 쌓여지면 큰 것이 돼요. 그것이 우리의 암덩이가 커지면 우리 생명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길을 잃어버렸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주셔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심으로 자꾸 길을 지금 수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생명길로 가도록. 나 따라와라 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근데 자꾸 가버린단 말이에요. 징계도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도 그냥 버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내 멋대로 내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가면 말이 내 멋대로 하면 나쁘지만 내 식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고집으로 내가 하는 그걸로 이렇게 하면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훌륭하다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그릇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멀리 떠나게 됩니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하다. 우리에게 미움이 있나 없나? 저는 사실 미움이라는 거를 잘 감정적으로 몰라서 누구한테 그렇게 미워함을 받는 것도 잘 모르고 내가 누구를 막 미워했다는 것도 잘 몰라서 남편에게 한번 물어본 일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그 니꾸심이 일본 말로 미움의 니꾸심인데 그 미움이라는 게 어떤 감정이냐 그랬더니 남이 잘못되기를 원하고 남이 잘못됐을 때 좋아하는 그런 게그 니꾸심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별로 그렇게 남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한 일도 없고 남이 잘못돼서 좋다라고 생각한 일도 자기 의식 속에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찔림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미움이 뭐냐면 남을 업세여기거나 남을 바보 취급하거나 그 손가락질하는 거 그것도 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반드시 네가 게헨나에 들어갔다. 응배,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미워한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의 보시는 눈,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지 않는 모든 무관심과 그런 것이 다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그 뭐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 학살하고 있는지 왜 관심조차 안 두고 그냥 죽여버린다는 건 뭐냐면 내 삶에 내 생각 속에 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이 정말 전 세계보다 귀히 여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인데 나는 나만 들여다보고 있고 딴 사람은 관심조차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미움을 갖지 않았다 할 정도로 관심조차 없는 그러한 우리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마더 테레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 죄는 무관심이라 그랬어요. 무관심은 뭐가 무관심이냐? 자기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무관심이 돼요. 자기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보여지게 돼요. 아니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기껏해야 우리 옆에 식구들, 우리 옆에 뭐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때는 과도히 관심을 보이고, 과도히 과하게 주장하고 지배하고 막 함으로써 오히려 관계를 깨고 서로 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라는 거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는 거지 내 식으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막 그러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구제 사업가가 되고 자선 사업가가 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배고픈 자 옆에 있으면 주고 형제들과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 가면서 만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거, 나누는 거, 다 그거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구원은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책임이 아니고 내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언제든지 가져야 돼.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찌르고 내가 나에게 정말 어렵게 하는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그 마음을 지키고 그것으로 그들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배치한 곳에서의 우리가 세상에 빗대고 소금 돼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그 우리의 세워진 자리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 곳에 다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세상 모두를 다 구원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미워함을 감춘다. 그게 거짓된다. 우리에게는 남에 대한 그들이 죽거나 말거나 굶거나 뭐 하거나 그런 무관심. 그리고 남이 잘 되면 나는 하는 거. 사촌이 밭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카인이 아벨 죽인 사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높아지고, 남보다 강해지는 그 남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다 미움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라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잘 살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잘 되고 높아지기를 원하게 돼요. 미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지기 원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서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움을 갖고 미워한다라고 의식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거를 나는 미움 없다 뭐 하고 난죄 없다 하면 거짓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해. 우리끼리는 마음에 있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행위로 나타나서 법에 저촉이 돼야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을 누군가가 시기 하는 마음 가졌으니까 죄라고 판정하는 재판소는 어느 나라 재판소도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죄로 정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재판소 없어요. 그러나 죄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잣대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지 못해도 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없이 여겨도 죄요. 남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우리가 경쟁 대상으로, 시기 대상으로 해서 질투하고 그들을 어떻게든가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진 거 하나님이 죄라고 안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죄 없다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미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부터라도 그래요. 미움이 어떤 감정일래나 그게 잘 읽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말씀의 비춤을 자꾸 받다 보니까 아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할때 정말 무관심이 죄요. 그리고 우리가 남보다 그 어떠한 잣대를 남보다라고 하는 비교 대상으로 놓고 하는 그러한 것 자체가 우리가 남을 다 깔아뭉기고 밟고 그 위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구나 하는 거를 자꾸 비춤 받으니까 아 이게 다 죄구나 하는 거를 말씀 속에서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긴 변명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다 그런 건데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에게 달리는 의욕을 갖게 하고 뭔가를 이루려는 그러한 걸 하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식의 삶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참소하는 자는 미련하다. 남을 자꾸 남을 헤아리는 대로 네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죄도 모르고 우리의 내면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를 모든 걸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고는 참소한다는 거는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 형제들의 티를 보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 그것이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해야내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얘 눈에 대들 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잣대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리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말들 그건 미련하다. 쭉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입은 패망한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은 독이 잔뜩 품었다. 미련한 자는 계속 뭐예요? 멸망한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케 어려우려냐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제한다. 말을 하나님의 하게 하신 말고 말을 하다 보면은 자꾸 자기 말이 나옵니다. 자기 옳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서 나온 말을 하다 보면 자기 경험과 자기 잣대에서 나오는 그 말이 아까 독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그릇되다 그랬어요. 그건 거짓이라 그랬어요. 그걸 자꾸 얘기하니까 어떡하겠어요? 허물이 자꾸 드러나지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내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서 있으면 그게 지혜다. 혀가 그냥 몸의 기관입니다. 그러나 혀는 먹을 때도 필요하고 맛을 볼 때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혀가 불을 토하고 하는 그 혀를 표현할 때는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병, 그것이 기독교 정신병원에서 용어로 세계적으로 그 채용이 됐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화병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특성 같은 건가?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방으로 적이 생겼다 그럴 때도 그게 화병이라 그러더라고요. 안에 참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갖는 그 몸에 가진 것들. 그게 이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소화기 장애를 일으키고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고 막 속에 모든 바란스를 이렇게 그르치게 하는데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거예요. 한국 사회의 유교적인 그러한 것들, 또 전해오는 그, 한, 그러한 것들이 남긴 병이 화병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치유받아야지요. 화병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병자이기 때문에 주님하고 우리가 관계가 생긴 거잖아요.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보혈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없어서 오늘도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분별력이 없고 명철이 없어서 오늘도 주님에게 듣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참소받지 말고,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잘하고 계심에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소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주님이 잘하고 계시면 지금 누가 나를 욕해도, 누가 나를 돌 던져도 우리가 그걸 참소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소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도예요. 그러니까 참소하는 영은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밝히시지만 그 죄를 내가 도말하고 그 죄를 내가 너에게서 멀리하였고 너는 이제 그 죄에서 떠나 구원받은 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비추실 때는 다 들추시지만 어떻게 반드시 보혈로 은혜로 끌고 가세요.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게 하세요. 그런데 사탄은 정죄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더 애쓰고 더 노력하게 하든지 아니면 회칠하게 하든지 아니면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의인의 혀는 천운과 가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 혀가 작은 기관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 말을 전하는 건데, 말하자면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요, 천운과 같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아주 순은, 순금처럼 아주 순전한 은과 같고,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그건 아무리 회칠하고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의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되지요. 그럼 말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듣는 모두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또 듣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기적을 보고 그와 늘 옆에 있었어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성령이 임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가르치고 매일 그렇게 해 주셔서 안에서 해 주셔야 됐어요. 같이 예수님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과 그 복음서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계신 것과의 다른 게 뭐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인 돼서 오신 거거든요. 성령이 임한 건. 그때는 예수님 마음하고 제자들 마음이 딱 다르게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함으로서는 내 마음이 뭐야 이제 죄로 드러나고 자꾸 버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하고 손잡고 가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친하니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로 마음이 다른 생활이냐? 아니면은 나는 없고 이제 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신 것이라. 주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나를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사느냐예요. 하나는 내 마음으로 살고 하나는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남에게 생명도 주고 남을 유익하게 양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 사는데, 먹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교사를 두고 부모를 두고 누군가를 두어서 누군가를 통해서 처음에는 키우세요. 직접 키우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어떠한 누구를 동원하시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아기가 부모가 없어도 돌보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부모를 주신 것도 방도인 거예요. 젖이 안 나오면 따르케라도 할수 있지만 엄마에게 젖을 주신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죽어도 아빠가 죽어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키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것과 일반적이 아닌 것은 있어도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키우신다예요. 근데 뭘로 키워요? 의인의 혀, 믿음의 말로 키우세요. 의인의 입술로 키우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키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쌓아놓은 돈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하늘의 모든 것을 차지한 것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잔이 넘치는 부요함을 주셔요. 그런데 근심은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건 우리의 무거움도 되지 않고 누가 도적질할까 뺏어갈까가 아니라 아니 모든 사람 다 나눠주고 싶고 다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러한 부요한 마음을 주십니다. 누가 뺏어갈까 할 때는 이걸 끌어들이는 마음이고 좁아지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와요. 누군가가 노릴 것 같아서. 아니, 근데 하나님의 것은 나눠주고 나눠줘도 줄수록 줄수록 내가 더 채워지는 것이요, 더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부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근심이 겸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나누는 기쁨이 더하여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정말 은혜 베푸시사 주님으로 인하여 잔이 넘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복으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매일 괴로움이 족하고 수고함과 슬픈 분이 헛된 삶이라 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의미 있는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즐거운 삶이요, 부요하고 자유로운 삶 살게 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눠지기 원합니다. 더불어 누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